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지난주 그 주일 설교지요. 귀신보다 못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설교에서 저는 그 언어의 특성에 대해서 긴 시간 설명을 하고 본문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그 성경은 다른 사람의 손을 거쳐서 전해진 말씀이기도 하기에 이 언어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이 말의 중요성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요. 이 그때 강조했던 것중 하나가 이 말은 진공 상태에서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항상 상황이 이 수학적 공리 같은 것이 진공 상태에서도 진리가 될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는데 사실 뭐 그런 언어는 많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말은 특정 상황 속에서 뱉어집니다. 특히 우리는 이제 로마서 이 후반부로 들어오면서 믿음이라는 원리에서 믿음이라는 실천으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이 더군다나 실천이라는 것은 상황이 없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컨대 이 봉사라는 언어의 특징을 살펴봅시다. 이 언어가 의미를 가질 수 있으려면 상황이 있어야겠죠. 예를 들면 봉사자가 필요한 재난과 같은 상황, 뭐 지진 피해를 입은 곳이라든지, 거기다가 이 급여가 지급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야 이 봉사라는 언어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지구의 사막화가 진행된다 해도 이 혼자 사하라 사막에 가서 나무 한 그루 심고 온다고 그걸 그 봉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예술 행위나 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이 선전 활동일 수는 있겠지만 봉사라고 하지는 않지요.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13장의 내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라든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말씀들은 모두 상황 속에서 바르게 이해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이때 해석의 권위는 성령으로부터 비롯되고 해석의 주체 역시 성령의 조명을 받은 성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할이 사라진 성경 읽기는 그 순간 그저 인류에게 남겨진 위대한 유산, 인문학적 유산을 탐구하는 일에 그칠 따름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주제는 비판하지 말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실상은 요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깨닫지 못하면 정말 엉뚱하게 해석되는데 주로 어떻게 해석됩니까? 자기 자신을 향한 이 비판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말씀을 이용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별히 목회자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참 많지요. 뭐 어느 목회자인들 교회 안에서 비판을 받고 싶고 아니면 성도들끼리 비판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회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이 목회자의 개인적인 욕망이 투시되게 되면은 이 말씀이 변질되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그 진공 상태에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당시에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 로마서가 그 한 편의 편지라니까요, 그죠? 누가 그 편지를 뚝뚝 떼가지고 뭐한 구절씩 읽습니까? 앉은 자리에서 쭉 읽고 말지요.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할 때와 지금 같은 논리로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배경이 뭡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로 나온 자들이 지금 주로 두 파로 지금 갈렸지요. 한쪽은 율법을 신봉했었던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경우와 또 나머지 한쪽은 원래부터 아무 상관없이 살던 이방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경우입니다. 이두 파의 사람들이 모두 한 교회의 구성원이 되니까 율법을 둘러싼 지금 문제가 일어난 것이지요. 원래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된 자들은 그래도 예수를 믿고 나서도 자기들 습관에 따라 율법을 어느 정도 지키기 원했습니다. 예컨대 안식일은 안식일대로 지키고 주일은 주일대로 지키고 오늘날로 따지면 안식일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는 실제로 토요일 안식일이었던 토요일에 모여서 예배도 하고 주일은 또 주일대로 모여서 예배를 하고 이런 이 중첩된 그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볼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또 할례도 받고. 하지만 반대로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된 자들은 원래 율법이 없었으니 그저 자유롭게 예수를 믿고자 했지요. 이들이야 뭐 원래 안식일을 안 지켰으니까 그저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원래 할례란 것도 없었으니 그저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두 부류의 사람들이 같은 예수를 믿고 형제 자매가 돼서 한 교회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게 됐으니까 어떻게 그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없다면 그게 더 신기한 일이죠. 시시콜콜 부딪혔습니다. 주방에서 예배 후에 함께 먹을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부딪혔습니다. 한 교인이 오늘 점심은 삼겹살로 바베큐를 하자 하면은 유대인이었던 이 교인은 왠지 모를 그 찝찝함에 반대했습니다. 한평생 돼지고기를 입에 대본 적도 없으니 기왕이면 소고기 구워 먹자 하는 겁니다. 어떤 교인 딴에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이 형제들 몸보신 좀 시키겠다고 큰돈 써가지고 장어구이를 준비했는데 다른 교인들은 기겁하는 겁니다. 이런 사탄의 음식을 그 교회에서 먹을 수가 있냐. 바로 이런 상황에 지금 휩싸여 있던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서로 비판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오는 토요일에 살펴볼 본문인데 오늘 본문 바로 다음 구절 13절에 보면은 이 비판하지 말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형제들 앞에 걸림돌이나 장애물을 놓지 말라는 적극적인 주문까지 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과 채소만 먹는 믿음이 나옵니다. 한평생 유대인으로 살면서 구약의 율법을 지키기 애써온 교인이 있다 칩시다.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생활 습관을 다 뜯어 고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한평생 돼지고기 입에 대본 적도 없는데.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 먹어도 괜찮다, 괜찮다 해도요. 그거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거 교회에서 뭐 제사상 올라간 음식 먹으면 안 된다 배운 사람은 그 사실을 깨달아도 그거 참 입에 대기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좋아하셨던 그 와인 못 마시는 사람 있다니까요. 자기 가정의 전통, 자기가 자라온 교회 전통에 거스르는 것이 정말 그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비판할 것 없이 인정해주면 그만이라는 말씀입니다. 대신에 또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죠. 양심에 거스르지 않는 믿음.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그러했습니다. 돼지고기 잘 먹고, 뭐 장어 같은 것도 잘 먹고, 이 벌레 같은 것도 먹고요. 그랬겠죠. 그럼 그 믿음대로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고. 지난주에 그 저도 교단 총회 갔는데, 온종일 그 가만히 앉아가지고 회의만 하니까 막 정말 그 피곤하더라고요. 저도 이 회의 체질이 아니라서 그런가 막 온몸이 막 뒤틀리고 막 지치더라고요. 이제 저녁 시간 돼가지고 식당에 모였는데 이 총회장 목사님이 얼마나 이 와인을 많이 준비해 두셨는지 막 예쁜 잔에 담긴 풍성한 와인을 보는 순간 아제 마음이 힘이 솟더라고요. 힘이. 제 그날 사실 오후에 좀 졸았거든요. 막 안건도 보면 막 한인 노회랑 막 상관없는 안건들도 많고 하니까 막그 전날 또 노회까지 있어가지고 뭐 늦게 잔 데다가 또 여기서 출발하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첫 기차 타고 갔으니까 막안 피곤했겠습니까? 이 와인 한잔 들어가니까 막 처음 보는 유럽 목사님, 영국 목사님, 미국 목사님, 장로님들과 막 얼마나 대화가 잘 되던지요. 먹기 전에는 영어도 안 나와 버벅거리는데 뭐 와인 한잔 들어가니까 와, 뭐 영어를 내가 이렇게 잘하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요. 입에 대지도 않는 목사님들이 있다니까요. 몇 대지는 않지만 총회 안에서, 같은 교단의 총회 안에서 목사와 장로가 모여도 그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누구도 서로를 비판하진 않습니다.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 서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본문 3절에는 세부 행동 지침이 나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연약한 믿음이라고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합니다. 하나님이 모두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야 율법에 나오는 이런 음식 규례로 갈등을 빚는 경우 잘 없습니다. 그죠? 또는 본문 5절을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일을 가지고 뭐 누가 어떤 날은 더 귀하다 말다 하는 일을 가지고 서로 비판하지 말라 하지요. 이런 날도 사실 우리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잘못된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교회를 가나 소위 이 믿음 생활 좀 한다는 사람 사이에서도 늘이 구설수 올리는 말들이 있죠. 비판이 있죠. 대개는 그 헌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신앙생활 좀 했다 하는 성도들을 특히 좀 헌금 좀 한다는 성도님들 모이면은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더잘 벌면서 헌금은 나보다도 적게 한다라든가 아니면 성도들끼리 모여서 저 목사는 헌금 X로 성도들 판단한다고 수군대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자기 돈을 내기까지는 잘하지 못한 믿음도 있고 자기 소비를 줄여가며 선뜻 돈을 낼수 있는 믿음도 있습니다. 이는 서로 비판할 거리가 못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직 연약한 자도 충분히 강하게 자란 믿음도 모두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사람이 비판할 수 없습니다. 이 총회에서 돌아가오는 기차 안에서 이 다른 교회 장로님하고 이렇게 마주 보는 게 이렇게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얘기를 나누다가 축구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래전에 그 이영표 선수가 그 토트넘에서 뛸때 자기 교회에 출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은 그 VIP 라운지에 그 초대받아서 가시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이야기를 하면은 딴 교인들한테 하면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영표 11주 하냐고 그 질문이었다 합니다. 교인들의 관심이 그런 데에 쏠린다는 것참 씁쓸했습니다. 한 교회를 이루고 한 예수를 믿으며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해나가지만 그 안에 여러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자는 참된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이지만 아직은 여린 마음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어떤 자는 또 강인한 마음을 지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성도는 간신히 식사 기도만 하면서 하루를 버텨나가는 정도의 영성을 가진 반면에 또 어떤 성도는 다니엘과 같이 꼬박꼬박 시간을 지켜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깊은 수준의 교제를 가진 영성을 지니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약한 자라고 약하다고 막 몰아세우지 않으시고 강하다고 해서 이 교만한 자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맥락과 상관없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을 인용하는 해석을 경계해야 합니다. 바울은 죄를 비판하지 말라 한것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서는 이 성경은 비판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점점 교회에서 권징과 치리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혁교회가 오히려 로마 가톨릭에게 배워야 할 점입니다. 좋은 게 좋은 식으로 자꾸 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치리와 권징을 말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범죄는 더욱 가차없습니다.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죄에 대하여 비판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썩은 양심을 가진 자들이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이 말씀을 들이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에 이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없이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지만 그에 대한 비판과 교훈, 나아가 강력한 징계를 동반하십니다. 진정한 용서에는 반드시 합당한 징계가 수반됩니다. 다윗은 간통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징계는 받아야 했습니다. 그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은 장남의 목숨을 아사가셨습니다. 다윗은 슬펐지만 그 징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사울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죄에 대한 비판과 징계는 마땅한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 서신들에는 교회 안에 세워진 목사와 장로의 역할에 대해서 상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바로 책망과 징계입니다. 이를 위해 목사와 장로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신자들에 대한 권징입니다. 이는 믿음이 작고 크고 또는 믿음이 약하고 강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에 관한 문제입니다. 죄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하지 말라는 말씀이 조금도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정의가 양심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죄를 참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 공의는 모든 사악한 죄를 다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책망함으로써 회개에 이르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만드는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 이용해서 성도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신도들을 소위 말해서 병신도로 만드는 행동들, 그야말로 타락한 지도자들의 전형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반드시 권징과 치리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잘못된 행태를 비판하면서 세상의 여러 질서들을 바로 세우는데 앞장설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소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늘날 각계각층을 가리지 않고 이 미투 운동으로 드러나는 추악한 행태들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참 분해서 잠이 오지 않을 정도입니다. 평소 앞에서는 여성의 인권을 이야기하던 자들이 뒤에서는 강간을 일삼고 지지자들에게는 위선의 얼굴을 들이대고 교계의 어른이라는 자들이 문화계의 선구자들이라는 자들이 저는 정말 이 소위 지도자들이라는 작자들에게 환멸을 느꼈습니다. 정말 이 깊은 환멸감이 솟구칩니다.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있대요. 강간의 왕국이라고. 이 정도면 뭐 강간의 왕국이라 해도 되죠. 어제 미국에서 대서특필된 뉴스가 있는데 설교하기 전에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아직도 CNN에서는 탑뉴스예요. 어떤 그 미국의 어떤 포르노 배우가 트럼프 대통령을 고소했다고 그 뉴스를 제 보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트럼프는 양반이다. 이뭐 강간범은 아니잖아요. 이런 시대에 교회는 권력의 편이 아니라 약자의 편에서 피해자의 편에서 정의를 외쳐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거나 이 어느 정도 비겁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 강자의 편에서 정의를 외치고자 합니다. 가해자의 편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하고 타협점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때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권력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아서 이름도 없는 피해자의 편에서 비판하고 처벌을 촉구해야 하는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경우 비판하지 말라와 같은 성경 말씀은 원래 맥락과 상관없이 그저 강자의 논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약자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회복시켜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고 강한 자도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때때로 서로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있어 부딪힐 수 있지만 우리는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품어주는 방식으로 섬겨야 합니다. 연약한 자는 강한 자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섬겨야지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죄에 관하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죄를 지으면 부모로서 그저 눈 감아주는 것이 자녀를 위한 일 아니듯 권징과 치리가 뒤따라야 합니다. 또한 교회 바깥의 죄악에 관하여도 우리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서 고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일은 권력자와 유명인들에게 맞서는 일이겠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은 강자의 편이 아니라 정의의 편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모든 무릎과 모든 혀입니다. 그날이 오면 교회뿐만이 아니라 만방이 모든 강자가 모든 권력자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을 믿고 눈에 보이는 권력자들과 지도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